미국의 시민단체 가운데 MADD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Mothers Against Drunk Driving이라는 말의 약자입니다. 음주운전에 반대하는 어머니회, 그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단체를 설립하신 분은 신디 라이터너 여사입니다. 이분은 1980년에 13살 된 딸을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잃은 어머니입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딸을 잃고 울다 기절하다를 매일같이 반복했고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삶이 파괴되어 갔습니다. 그러기를 반복하던 어느 날, 이것이 과연 먼저가 내 아이가 원하는 모습일까를 심각히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상황을 극복하도록 노력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자기에게 남은 삶의 여력이 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남은 삶을 자기처럼 고통당하는 어머니들을 돕고 음주운전 반대 운동을 펼치기로 결심하고 MADD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600여 지부와 300만 회원이 가입된 큰 시민단체로 발전하여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불행과 고통 중에 자기 삶에 남은 감사의 제목이 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을 때 삶이 놀랍게 역전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맥주절은 첫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라는 의미에서 초실절로 부르기도 하고 거두어들인 곡식단을 흔들며 감사 제사드린다 하여 요제절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도록 명령하신 첫 기원이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하는 말씀에서 왔습니다. 또 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도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셔서 맥주절의 제정이 출애굽 시기였음을 짐작해 줍니다. 그런데 그 시기는 아직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농사를 짓고 첫 열매를 거두고 추수잔치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고 농사를 지은 이후에야 가능했습니다. 아직은 농사 짓는 것을 구경조차 할 수 없은 상황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맥주절을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맥주절의 감사는 미완성의 자리에서 드리는 감사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사실 사람의 모든 삶은 여러 면에서 미완성의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3장 12절 말씀 이하에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했습니다. 아직은 잡은 것도 아니요 무엇을 이루은 것도 아니요 지금도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과정 중의 존재가 자기 자신의 삶인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를 일컬어 표현하자면 도상의 존재라는 말로 우리 삶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아직도 완전치 못하고 주어진 인생 숙제를 다 감당치도 못했으며 나른 점으로 가는데 갈 길은 너무나 많이 남아있는 나그네처럼 아직도 숙제 많은 삶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미완성의 삶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버겁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맥주절 지켜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은 어느 정도 일이 마무리되어지거나 가시적인 성과가 눈앞에 보일 때 하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이 적기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자리에서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 속에는 이런 미완성의 자리에서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얼마나 큰 삶의 능력으로 다가오는지를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우여곡절 끝에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좋을지 길이 열리지 않아 마음고생을 많이 하다가 환상 중에 나타난 마게도니아 사람의 와서 도와달라는 호소를 듣고 그곳을 떠나 마게도니아, 즉 지금의 그리스 북부 지방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전도하던 중 귀신 들린 여자 하나를 고쳐준 것이 시비가 되어 급기야 옥에 갇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난감했고 당황스러웠고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바울과 실라가 한밤에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했을 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나타났고 두 사도가 힘찬 선교 사역을 이어갈 수 있었다라고 본문은 가르쳐줍니다. 고난과 시련의 밤에 부른 감사와 찬양이 삶의 기적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면서 우리 미완의 자리에서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충돌을 아끼지 않는 사도들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이곳에 디모데, 실라, 누가 이런 제자들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16장 12절 말씀 보면 이 도시를 가리켜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다 했습니다. 첫 성이라는 말은 마게도니아에 도착해서 처음 방문한 도시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지방의 으뜸되는 수도, 즉 마게도니아의 수도가 빌립보였음을 알게 해줍니다. 이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의 부친인 빌립 대왕이 자기를 기념하여 빌립보로 명명한 도시였고 고대 헬라 제국의 뿌리라는 자부심과 함께 헬라 문명의 전성기를 만든 본산이라는 점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매우 높았던 도시였습니다.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헬라계 로마 시민이 인구 전체 절반을 차지할 만큼 로마의 세력 역시 강성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사도들이 도착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실로 유럽에서의 첫 전도라는 감격적인 역사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전도지에서 사도들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 하나를 고쳐준 것 때문에 현지인들과 시비가 생겼고 급기야는 로마 사람인 우리가 들어서도 안 되고 행해서도 안 될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는 말로 고소가 되어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히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줄곧 의아하게 생각되는 점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에게서 귀신을 내쫓아준 그 일이 왜 이렇게 큰 사건으로 이 도시에서 확대되었는가라는 점입니다. 당시 그리스의 가장 강력한 문화 중에 하나가 신탁 문화였습니다. 신전들마다 도시마다 신탁 무당이 있어서 개인과 도시의 모든 일들에 대하여 관여했습니다. 신탁들은 개인의 일상사에서부터 도시 전체의 정책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원한 일에 대한 신의 허락 여부를 알려주는 역할을 했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신탁 무당을 통해 전달된 신의 메시지에 따라 결정하고 움직여 갔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기도와 말씀으로 점치는 귀신이 쫓겨나갔다는 것은 그들에게서 신탁의 능력이 소멸된 것을 의미했습니다. 때문에 신탁을 고용해 돈을 벌던 고용주들은 수입에 문제가 생겼고 일반 시민들은 스스로 그 무엇도 결정하기 어려워진 난관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일은 헬라의 다신교적 신탁 문화와 사도들의 유일신 신앙에서부터 나오는 기독교 문화가 서로 충돌한 사건입니다. 말이 충돌이었지 그것은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헬라 문화의 횡포였습니다. 이런 험한 반응을 사도들이 애초에 예상했기 때문에 이 신탁 여인의 조롱과 괴로움에 대하여 바울 일행은 여러 날을 참고 인내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라고 했습니다. 가능하면 참고 견뎌보려 노력했지만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항상 이런 문화적 충돌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문화란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는 일정 지역의 사람들 대부분이 인정하는 공통의 생활 양식입니다. 때문에 그들의 사회 속으로 진입해오는 새로운 문화와 세력에 대해서는 모두가 저항하거나 거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선교지에서는 기존의 정치 세력과 손잡은 전통적인 종교 문화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박해하고 억압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고난과 시련이 전도자들과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래되었을 때에도 이런 문화적 갈등이 무척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사회에 남녀가 한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는 강한 유교 문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초기 지도자들은 이 문제를 지혜롭게 극복했습니다. 아주 초기에는 예배당을 기역자로 만들어 남녀를 따로 앉게 했습니다. 좀 지난 다음에 가운데 큰 칸막이를 치고 좌우로 나누어 남녀가 좌석을 달리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칸막이 치우고 좌석만 남녀반으로 따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전통 문화를 존중하고 수용하여 조화로운 모습을 이룬 경우입니다. 그런가 하면 정면 충돌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유교의 제사문화, 사대부들의 축첩제도 등은 엄청난 사회적 반대를 무릅쓰고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1899년 4월 대한문 앞에 약 50여 명의 기독 여성들이 축첩제도 폐지를 촉구한 연자시위를 일주일이나 계속했습니다. 구경꾼들이 인상인해를 이루었을 만큼 사회적 관심사였고 큰 충돌이었습니다. 본문의 바울 일행의 이런 사역은 거대한 헬라 문화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고 핍박을 각오한 결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수용해야 될 것과 거부해야 될 것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해야 합니다. 거부해야 될 비신앙, 비도덕, 반지성, 폭력에 대해서는 명백한 도전을 해야 하고 우리 정체성을 끝까지 굳건히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의 국경일 가운데 오히데이라는 날이 있습니다. 오히라는 말은 노, 아니오라는 뜻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이었던 1940년 10월 28일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그리스 정부에 대하여 이탈리아군의 진입을 허용해서 이탈리아, 독일, 그리스의 삼각 동맹을 형성하든지 아니면 전쟁을 선택하든지 퇴기를 하라고 최후 통첩을 냈습니다. 국가적인 큰 위기 앞에서 그리스 정부는 밤새 각의가 모여 의논의 의논을 거듭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벽 3시 반에 광장에 모인 시민들 앞에서 메탁사스 수장이 그리스 정부의 결정을 발표했는데 단 한마디였습니다. 오히, 아니요, 우리는 거부합니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이 한마디 발표 뒤 2시간 다음에 나치군과 무솔리니군이 그리스로 진입했고 그리스는 전쟁으로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불의한 요구를 거절했던 그 역사를 지금껏 국경일로 지키면서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예수께서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여 긍정해야 될 것은 긍정하고 부정해야 될 일은 명백히 부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인간을 귀신의 노예가 되게 하고 그것으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 악습과 미신적인 귀신 문화에 대하여 명백하게 거부하고 도전했습니다. 강력한 반발을 예상했고 일행의 안전이 위협을 느꼈지만 성령님께 순종하여 악한 영들의 세력에 대하여 대적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한 시련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영들의 세력을 성령의 능력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폭력에 대하여 평화로 승리해야 합니다. 미움과 저주에 대하여 사랑과 축복으로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면 우리에게 맡기신 당연한 십자가로 알고 끝까지 감당하며 선으로 악을 대적하여 이겨나가는 성도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 일로 당했던 사도들의 고난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다. 이 충돌은 필연적으로 바울과 실라 두 사도에게 엄청난 고난을 불러왔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들어서도 행해서도 안 될 악습을 전한다는 이유로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히는 처지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은 자칫하면 신앙적인 회의와 삶에 대한 불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원래 이곳으로 오게 된 것도 그들이 원하고 선택해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준 환상을 따라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 여기에 왔습니다. 그들이 한 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거나 비도덕적이거나 공공의 유익에 해가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을 귀신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준 일이었고 그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기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믿음으로 된 일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이었고 한 인간을 사랑하는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이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못할 수 있고 두렵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 보이는 두 사도의 행동은 매우 특이합니다. 25절에 보시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했습니다. 모든 죄수들이 다 들을 만큼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밤이란 고난과 역경의 시기를 상징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서는 마귀를 가리켜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칭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찬송했다는 한밤이란 고난과 역경이 점철되고 악한 영들의 시험이 난무하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하루의 절반이 밤이듯 누구에게나 인생에 밤이 올 수가 있습니다. 외면하거나 피한다고 하여 밤이 없어지거나 우리 곁을 떠나가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밤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스스로 선택한 밤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길을 스스로 선택했고 그런 도전을 강요가 아닌 자기 결정으로 실행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삽니다. 우리 스스로 이 길이 의롭다고 생각했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라 여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이라는 생각에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주께서 원하시는 의의 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고 고난과 시련이 닥쳐 힘들고 무섭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시기가 바로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될 시기입니다. 욥기 35장 10절 말씀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밤에 노래를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이하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에도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밤의 노래는 낮의 노래와는 차원이 다른 감동이 있습니다. 모든 일이 형통하고 성공적인 날에 부르는 노래보다 절망과 근심의 끝자리에서 눈물과 함께 부르는 찬송 소리가 훨씬 더 은혜롭고 훨씬 더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선택한 믿음의 길에서 당하는 고난은 언제나 우리를 찬송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 고난의 찬송을 기꺼이 부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과 41절에 그들이 올케적의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했습니다. 위협당하고 채찍질당하고 매맞고 쫓겨나면 사도들이 기뻐했다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믿음 지켰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것 때문에, 이 서러움을 당하면서 예수 편에 섰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했던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밤중과 같은 어둠의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스스로 선택한 의로운 길을 걷다가 매를 맞기도 하고 법정에 서기도 하고 막대한 손실을 입기도 하고 심각한 마음의 트라우마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시간은 감사하는 시간이며 찬송할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감사하고 의의 길을 걸었으니 찬송하고 하늘 아버지 인정하시는 길을 걸어왔으니 기뻐할 뿐입니다. 한밤에 찬송했던 한 사람 성경에서 또 만날 수가 있는데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 이하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했습니다. 전쟁의 소문을 듣고 뼈가 썩고 온몸이 떨리는 공포를 느꼈지만 모든 것이 소실될 수밖에 없는 전쟁이 예상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심 때문에 끝까지 그 하나님 믿는 믿음과 굳게 쓴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한다고 노래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한밤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몰려와 밤의 어둠으로 힘들게 되었을 때 이때가 기도하시고 찬송하실 시간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한밤의 찬송을 들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두 사도가 일어나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죄수들이 들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찬송 소리를 죄수들만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들으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26절에 보시면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풀어졌다 했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속박에 사슬해서 매여 있었던 모든 것으로부터 풀려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옥문이 열린 것보다 더 큰 문을 하나님 열어주시는데 곧 복음전도의 문,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신비한 광경에 놀란 간수가 사도들 앞에 엎드려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 화급한 질문에 대하여 그들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날 그 간수의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구원 얻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사도의 고난의 밤의 찬송을 통해 빌립보에서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이곳에 빌립보 교회가 형성되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이후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최선을 다해 돕고 협력하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 말씀에 이렇게 바울이 씁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네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어 도달하고 그에게 협력한 빌립보 교회에 대하여 마음으로부터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 개인만 잘 섬긴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서 8장 1절 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는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했다라고 칭찬합니다. 이때는 바울이 가난한 교회들을 위한 복음을 실시할 때인데 마게도니아의 교회, 즉 빌립보 교회가 많은 환난과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이 일에 힘에 넘치도록 참여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두렵고 무서운 고통의 밤을 찬송과 기도로 이겨냈습니다. 그때 하나님 그들에게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간수의 가족들이 구원받고 빌립보 교회가 출발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전생에 걸친 선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선교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한밤의 고난 중에 불렀던 찬송이 평생의 축복이 되었고 고난 중에 불렀던 노래가 그들을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열린 문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어려운 시기 고통이 난무하는 때에 한밤의 찬송과 감사로 우리의 모든 닫힌 문들을 여시고 평생의 축복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삶의 현실 속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있고 모든 것이 미완성이어서 아쉽고 미흡하고 삶의 고통도 여전합니다. 그러나 이런 삶의 자리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합시다. 믿음의 길을 걸었던 것 때문에 감사하고 의로운 길에 함께 했던 것 때문에 감사하고 주의 이름 위에서 고난받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찬송하십시다. 우리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미완성의 자리가 온전한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평생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미완의 자리에서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우리 앞길을 예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맥주절은 미완성의 자리에서 드리는 감사절입니다.